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일상을 영화롭게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술 문제죠.
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자녀들을 때리는 아버지들이 많죠. 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술에 심하게 취해서 시비가 붙었을 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과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되고 피부에 닿기만 해도 죽게 만드는 독극물이 있죠.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도 한꺼번에 아주 많이 마시면 중독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성경 내용을 뭐로 돌아도 이미 밝혀진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상식이 아닐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의 30%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의 6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 폐암, 식도암 등의 병에 걸리기도 쉽고 심지어 자살의 위험성까지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상하죠. 이렇게 술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인이라면 술집에서 합법적으로 언제든지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북조선에서는 집에서 술을 직접 만들어 마시기도 해요.
네,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결혼 잔치에서 다 마실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술을 즐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결혼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술을 함께 하셨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맞는 건지 헷갈려요. 술을 마셔도 되는 건지 또 마시면 안 되는 건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죄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술을 즐기셨고 즐거움의 상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술에 의지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네, 단순히 술에 취하지만 말라는 건 줄 알았는데 술을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의 술에 중독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네,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고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튀어나오고 바다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무감각해진다는 성경의 표현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 쉬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술에 취하는 것, 다시 말해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확실히 죄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안 취하잖아요. 그럼 많이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일단은 안전한 걸까요?
얼굴이 빨개져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나는 안 취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취한 걸까요? 정확히 술에 취한 것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도덕적인 절제력을 어느 정도 상실하고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리고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복음에 대한 평판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생각보다 성경에서는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내용은 뭘까요? 살인이나 거짓말 같이 명확하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 죄들도 있지만 술 문제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항상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죠.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살펴볼까요? 만약 모든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성경은 술에 취하거나 중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 자체를 금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술을 인간이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구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잠언 3장 9절 10절, 그리고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적과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어떠세요? 술 때문에 벌어지는 나쁜 일들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구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술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도 있죠?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축과 풀과 식물, 음식들을 주신 것처럼 포도주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하네요.
술 자체가 절대로 금지해야 할 악한 것이었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담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술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도 있는 걸 보니 술 자체를 악한 것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네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도둑질, 간음, 살인 같이 누가 봐도 악한 것과는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한 잔의 포도주를 사용해서 성찬식을 진행하셨고 혼인잔치의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확실히 술 자체를 절대 금지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겠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즐기셨다고 하면서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면 현실에서 무절제하게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단순히 마셔도 된다 또는 마시면 안 된다로 구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앞의 내용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그리스도인을 속이는데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시킨다고 하죠.
네. 특별히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나 상황에 따라 피해야 할 음식이 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특정한 음식이나 음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주하셨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식들이 악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죠.
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남조선에서도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제사 음식이 갑자기 독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죠. 그러나 그 음식을 귀신에게 바치는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보통 음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 음식이 나쁜 음식으로 변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 음식이 귀신이나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귀신을 인정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죠. 심지어 제사 음식만 먹고 그 귀신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귀신과 우상을 인정한다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제사상에 올라간 술을 마시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신에게 예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제사상에 사과나 배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과나 배를 신자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과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술 문제도 이와 비슷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 배, 고기, 술 같은 음식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적당히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거리낌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는다면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을 볼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수 있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음식이나 음료 자체에는 죄가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먹고 마시냐의 문제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술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즐거움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음란한 공연을 하고 삥두쟁이들로 가득한 술집에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문화를 경험하면 술을 마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술을 마실 때마다 그런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는 생각이 들겠네요. 귀신에게 제사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면 그것도 이처럼 악한 경험이 되겠네요.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의 문제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술과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술을 마시지 않는 것과 특정 행동을 안 하는 것 또는 특정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렇네요. 할례를 하거나 특정 음식을 안 먹는 것, 특정한 날짜를 지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에게 술이란 것은 돈과 권력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돈과 권력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확대해 줍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 악한 것을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크게 확장해서 보여주게 되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상처나 분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소리치거나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처럼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확대해서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무함이나 분노, 슬픔이 확대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럼 또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허무하게 슬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알겠어요.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고 술에 중독되는 것이 문제였네요.
그렇다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도 또 다른 것에 중독될 수 있잖아요. 결국 술을 금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건 아니겠네요.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법으로 술을 금지한 예가 있습니다. 술을 금지하면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도 않고 술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들이 모두 사라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술을 몰래 사고 파는 일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술을 금지하기 이전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 되자 오히려 술을 구하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듣기로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술은 사치품이 아니라 체온을 얼리기 위한 생존 식량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나서 열이 올라가서 추위를 잊어버리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어떤 것을 더 금지하면 선해질이라는 것은 끔찍한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죄악이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는 술에 취해서 중독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술을 적당히 절제하면서 즐겨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네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술 기운을 더 의지하고 위로를 받아서 중독되기 쉬운 사람은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술을 마셔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시지 않을 수 있어야 하죠.
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교리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연하게 행동하라는 거네요.
옛날 성직자들은 예수님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아주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직접 담가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는 타락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문화와 관점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조선의 상황은 아버지들이 농한 게 항상 술에 취해서 어머니와 자식들을 때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전통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술을 끊고 첩이나 후초를 둔 사람은 한 명의 부인만 두어야 하는 규칙을 정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를 주는 문화가 있다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맞겠네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과 중독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술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고 있죠. 적은 양의 포도주는 오히려 혈액순환과 뇌 기능을 유지해준다고 하지만 많은 양의 술은 간과 뇌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마시면 좋지만 과하게 되면 독이 되는 거네요.
우리는 살면서 술과 같이 이것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생각해보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술에 관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셨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 본인은 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술 자체를 악으로 정죄하신 적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술에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령에 취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마치 1등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처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만약에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 사람이 오늘 놀러 가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술에 의존하고 중독된다면 그것은 분명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술이 사람을 조종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면 술을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떠올리며 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술에 관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네, 술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억에 남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규칙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를 보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행동하는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술을 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을 닮게 되었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요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북절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해야 할 때 배우자감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배우자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지도 고려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양가가 하는 것이어서 같은 믿음으로 출발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네요. 간혹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 부모와 자식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목사님, 오늘날 믿음의 부모조차도 세상의 조언을 먼저 보고 가장 나중에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가 믿음이 일치하지 않아 결혼 이후 마음고생하며 사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어도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내 자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사사기 13장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사기 12장에 등장하는 소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사서로 일하다가 각각 7년, 10년, 8년 후 삶을 마쳤는데 그들이 한 일은 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자녀를 많이 두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귀를 타면서 편안하고 윤택하게 산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군요. 사사기 악순환 공식이 또 되풀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억압을 받게 될 만큼 이스라엘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과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필사적으로 구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이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영적인 깊은 어둠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태도를 엄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노아 가정이 소개되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는 소라 땅에 거주하는 단 지파 사람인데 특별히 그의 아내가 부림이었습니다. 부림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희망 없는 미래를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여 처절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희망 없는 미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일치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체념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를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노아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자 친히 찾아오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들의 잉태를 선포한 후에 마노아의 부인에게 명령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여인에게 명한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명령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시린이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레위 혈통이 아닌 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기간제로 또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시린 제도를 통해 가정과 나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네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에 대한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불임이었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씀은 마노아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었을 텐데 기쁨보다는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시린 맹세를 실행하려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을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나님께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마노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고 아내는 남편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마노아는 그의 정체를 확인한 후에 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일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아내가 지켜야 할 규정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시린을 잉태한 모친이 나시린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 아이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나시린에 대한 율법의 말씀대로 키우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누아는 아내가 나시린의 맹세를 지키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이 명령을 한 사람의 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 없어 음식을 대접하며 손님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고 마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니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그런데 마노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약속이 이루어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후에 대접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묻는 질문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그는 자신을 기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선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후 여호와의 사자는 불꽃이 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며 그 자신도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을 행했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경외감으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들과 대면하여 말하고 번제도 받으셨다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한 것이라며 남편을 합당한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마노아 아내가 상황을 보는 눈과 남편에 대한 처신들이 참으로 지혜로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삼손으로 지었는데 삼손은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란 뜻입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가정에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는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구원의 새로운 여명을 가져다 줄 아이니 참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랐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서도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와 부모의 기대를 안고 청년으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 큽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아멘.
삼손은 큰 기대 가운데 자라나 마침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딤나에 내려갔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 청년 삼손이 딤나에서 한 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삼손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관심 없고 집으로 돌아와 한눈에 반한 그 여인과 곧 결혼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결혼하려는 여자인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네요. 결혼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할 것이 아닌데요.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인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이지 않았나요? 그러니 더더욱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율법을 근거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저하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어린아이가 막무가내로 떼쓰듯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데려와야 한다고 하네요. 삼손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네요. 사사시대의 정신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자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과 성령을 부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동화되어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부모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청혼을 하러 딤나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나실이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7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나 여인에게는 알렸습니다.
여인에게 알린 이유는 자신의 무용담을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실인이 주검을 접촉하면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고 성막을 찾아가 제물을 바치며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번거롭고 시간과 돈도 들어가기에 말하지 않은 것이군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합의한 후 삼손은 혼례를 올리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곧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굴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희귀한 일이네요. 죽은 사람의 몸에 벌떼가 있다니요. 보통 짐승이 죽으면 구더기나 파리떼가 꼬여 냄새가 나잖아요. 벌이 주검에 집을 지었다니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일로 보입니다.
벌집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주검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삼손은 꿀이 먹음직스러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부모에게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나실인이 아닌 사람도 주검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데 삼손은 꿀의 출처를 알리지 않아 그것을 먹을 부모에게 부정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할 사람이 부정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손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술 잔치를 베풀었고 심심했던지 잔치에 참석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 내기를 했습니다.
수수께끼를 7일 내에 알아맞히면 삼손이 그 청년들에게 배옷과 겉옷 각 30벌씩 주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30명이 삼손에게 배옷과 겉옷을 주기로 했던 거죠?
잘 알고 계시네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수께끼는 이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무엇이 그것인지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삼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찾아 그들은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죠. 사사기 14장 15절입니다.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협박당한 여인은 삼손에게 눈물로 답을 알려달라 애원했고 삼손은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으나 잔치가 끝나가는 날까지 눈물을 흘리며 집요하게 매달리는 여인의 모습에 결국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였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삶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랑했던 여인은 삼손의 편이 아니었네요.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삼손보다 가족과 블레셋인들을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삼손은 아내의 배신에 화가 잔뜩 나 아내를 암송아지라 부르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해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인 삼손의 악행을 통해서도 이렇게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는군요.
잘 보셨습니다. 게다가 장인은 떠나버린 삼손이 딸을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뿐임을 삼손의 이야기가 허무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삼손은 사사 중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는 사사 시대에는 사사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제 소견이 오른대로 행하는 일이 너무나 흔해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북주론 성도님들, 삼손을 통해 교훈을 얻어 마음 중심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꼭 회복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론 성도님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고통 중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조차 하지 않으며 체념의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축소판 현실 같은 부림의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를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였으며 그가 이적을 일으켜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마노아는 하나님을 직접 배운 자로서 극도의 공포감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대를 가득 받고 청년으로 성장한 삼손이 처음 한 일은 블레셋 딤나의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 충동적으로 결혼하려 한 일이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딤나로 내려가다가 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고 결혼식을 위해 다시 내려가다가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떠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의 여용을 위해 삼손은 술잔치를 열고 블레셋 청년들에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자의 죽음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만들어내기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 답을 마쳤습니다.
이에 삼손은 화가 나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30명을 노략했고 결혼은 파기되었습니다.
시체를 멀리하고 술을 구매해야 하는 나시린의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삼손은 제 소견이 오른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정신대로 살아간 최악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손을 통해 교훈을 얻어 마음 중심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여 블레셋의 압제를 40년간 받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일조차 체념하여 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이름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찾아오셔서 부림의 가정에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나시린 구원자로 예정하셨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백성들을 절망 속에 두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자 친히 찾아오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대 속에 청년으로 자라난 삼손이 처음으로 한 일이 한눈에 반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자를 죽이고 술잔치를 벌이는 등 나신으로서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이 항상 끼어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